하나님, 이제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다른 어떤 것에도 우리의 마음 중심 뺏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잘 듣고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닫고 우리의 심령 속에 새겨 말씀대로 실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말씀 전하는 자, 듣는 분들 모두의 심령 가운데 은혜와 진리로 충만히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요, 숫자에 관련된 아주 간단한 퀴즈 하나 풀면서 설교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 시간에 중간중간 여러분께 나오십니까?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화면이 나오십니까? 지금도 잘 나오십니까? 예. 왜 그러냐면요, 일부 예배 때부터 제 앞에 있는 저 녀석이 저 화면이 갑자기 툭 꺼집니다. 예. 감사한 것은 이게 안 꺼지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근데 제가 안 보이거든요. 제가 여러분께 여쭤볼 텐데 122, 123, 38, 6, 11 이게 무엇에 관한 숫자일까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로또 당첨 숫자 뭐 그런 거 아닙니다. 예, 전혀 그런 거 아니고, 자, 이게 무엇에 관한 숫자인지 아는 분도 계시고 일부 예배 드린 분도 아실 거예요. 그렇죠? 예, 모르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다음에 나오는 힌트를 보시면 저게 무엇에 관한 숫자인지 다들 아실 겁니다. 방송실 화면 주시기 바랍니다. 나왔죠? 예, 2016 국민의 선택. 이게 무엇을 말하는지 다들 아실 겁니다. 지난 수요일 실시됐던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 전 봤던 그 숫자 퀴즈의 정답 역시 이번 선거의 결과를 말하는 겁니다. 새누리당 122석, 더민주당 123석, 국민의당 38석, 정의당 6석, 무소속 11석. 참고로 아신 분은 다 아시죠? 예, 저는 여당도 아니고 야당도 아닙니다. 저는 어느 당이지요? 이걸 모르시면 어떡합니까? 저는 예배당이고 천당입니다. 다 아시죠? 예. 자, 이와 같은 선거의 결과에 대해 어느 정당은 침통해하고 어느 정당은 환호를 하고 또 어느 정당은 구름 위를 나는 것 같은 그러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예. 연일 언론 매체에서 보도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예. 모든 선거가 그렇듯이 이번 선거 역시 선거의 결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선거가 끝나고 난 그 다음 그 이후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붙고 누가 떨어졌느냐, 어느 당이 몇 석을 차지하고 어느 당이 몇 석을 잃었느냐, 이런 것보다 훨씬 중요한 거 선거 기간을 통해 국민들에게 쏟아졌던 수많은 공약들이 제대로 지켜지는가, 또한 이번 선거에 당선된 국회의원들이 선거 기간 동안 목이 터져라 외쳐댔던 것처럼 정말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제대로 일할 것인가,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국민들이 어떤 인물을 선택했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더욱더 중요한 거, 국민이 선택한 그 인물들이 어떠한 선택을 하는가, 국민이 선택한 그 인물들이 정치, 경제, 외교, 군사, 그 밖에 수많은 사안들에 대하여 어떠한 선택을 하는가, 어떻게 일해 나가는가,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이 말인데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 말씀의 주제도 이와 같은 선택에 관한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의 제1대, 2대 왕인 사울과 다윗이 어떠한 선택을 했는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택된 그들이 왕으로 선택된 그 다음 구체적으로 어떠한 선택을 했는가? 바로 이것을 살펴보는 것이 오늘의 핵심입니다. 자, 지금부터 사울과 다윗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선택을 했는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오늘 살펴볼 왕들의 선택은 두 가지 종류로 확연하게 구분이 됩니다. 하나는 우리가 멀리 해야 할 사울 왕의 선택이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본받고 따라가야 할 다윗 왕의 선택인데 먼저 사울왕의 선택은 어떠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화면 통해 오늘의 첫 번째 본문 사무엘상 13장 8절 9절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그렇습니다. 지금 읽은 구절 사울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선택된 다음 어떠한 선택을 했는지 아주 잘 말해주고 있는데요. 자, 지금 읽은 저 구절의 상황은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전쟁을 벌이기 직전의 상황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면 사울이 왕위에 오른 지 2년째 되던 해 사울 왕의 군사들이 이스라엘의 영토 안에 들어와 있던 블레셋 족속의 일부 무리들을 공격합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블레셋 족속 전체가 이스라엘로 침공에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일부 지역에서 벌어진 국지전이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의 전면전으로 확대가 됐다 이 말인데요. 이 전면전에서 사울왕과 이스라엘은 매우 불리한 형세에 놓여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다 같이 화면 통해 사무엘상 13장 5절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명이요 벳아웬 동쪽 믹마스의 진침에. 그렇습니다. 지금 읽은 구절은 이스라엘로 침공에 들어온 블레셋 군대의 규모와 전력이 어떠했는지 말해주고 있는데요. 보십시오. 병거가 3만, 마병이 6천,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병거라는 거 히브리어로 레케브라고 하는데 레케브는 두 가지 종류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운반용 레케브, 또 하나는 전투용 레케브였는데 자, 방송실 화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저 밑에 있는 것이 군수물자를 운반하는 운반용 레케브이고 위에 있는 것이 영화 같은 데서 가끔 보셨죠? 예, 위에 있는 것이 전투용 레케브인데 전투용 레케브는요 고대 세계 최고의 전쟁 무기였습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고대 세계에서 사용된 저 전투용 레케브가 오늘날 탱크 장갑차와 같은 위력을 발휘했다 이렇게 평가하면서 세계사의 흐름을 바꾼 전쟁 무기 10가지 중에 첫 번째로 저 전투용 레케브를 꼽습니다. 그만큼 아주 강력한 전쟁 무기였다는 것인데 오늘 본문에서 블레셋 족속이 그렇게 강력한 무기인 레케브를 무려 3만 대나 가지고 이스라엘로 침공에 들어온 겁니다. 그리고 그것만이 아니죠. 조금 전에 읽은 사무엘상 13장 5절에 보면 병거가 3만이라는 표현 다음 마병이 6천, 백성은 어떻다고요? 해변에 모래같이 많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백성이 해변에 모래같이 많다는 표현에서 백성이라는 것은 일반 백성이 아니에요. 전투에 참여할 군사들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믹마스에 진쳤다는 이 표현이 아주 중요한데 다 같이 화면 통해서 13장 사무엘상 13장 5절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진침에. 그렇습니다. 학자들은요 블레셋 족속의 긴을 쳤던 저 믹마스가 골짜기입니다. 그런데 저 믹마스 골짜기의 지형과 넓이를 계산한 결과 최소한 50만 명 이상의 군사들이 진을 쳤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그러므로 이 당시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면전에서 사울왕이 이끄는 이스라엘이 얼마나 불리한 형세에 있었는지 충분히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바로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누가 보더라도 알 수 있죠? 누가 봐도 사울왕이 이끄는 이스라엘 블레셋 족속과 전면전을 벌일 경우 상대가 안 됩니다. 아니, 그렇게 강력한 무기 레케브를 3만 대나 앞세우고 6천 명의 마병과 50만 명 이상의 군사들이 쳐들어오는데 이스라엘이 무슨 수로 당해내겠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힘겨운 상황 속에 있었기 때문에 사울 왕은 더더욱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진 힘으로는 도저히 저 블레셋 족속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만을 간구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자세가 사울 왕에게 반드시 필요했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사울 왕 어떤 모습을 보였는가? 어떠한 선택을 했을까? 자, 다 같이 화면 통해 본문 사무엘상 13장 8절 9절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며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그렇습니다. 블레셋 족속과의 전투를 앞둔 사울왕이 선택한 거 뭡니까? 저기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였어요. 제사를, 하나님께 드린 예배를 선택했어요. 여러분, 이와 같은 사울왕의 선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블레셋 족속과의 전투를 앞에 두고 하나님께 제사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사울왕 역시 왕이라 그런지 뭐가 달라도 다르지 않습니까? 아, 저러한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예배부터 드리다니, 다른 거 다 관두고 예배부터 드리다니, 정말로 대단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와 같은 사울왕의 선택에 대해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전혀 대단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히 낙제점으로 여겨지는 그러한 선택이었습니다. 왜냐? 2주 전에 손을 드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할 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손을 든다는 거 첫 번째 의미가 뭐였죠? 이렇게 조용할 줄. 네. 손을 든다는 첫 번째 의미,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겠습니다. 이러한 의미라고 말씀드렸는데, 블레셋 족속과의 전투를 앞에 두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것, 하나님께 예배 드린 것, 이것도 똑같은 의미.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죽느냐 사느냐는 이러한 판국에 한가하게 예배나 드리고 있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하지만 신앙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전투를 목전에 놓고 드리는 예배, 그냥 예배가 아니에요. 전투를 목전에 놓고 드리는 예배, 거기에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결단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울 왕이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제사를 드렸을까?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울 왕은요, 형식적인 통과 의례로서 하나님께 예배를, 제사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사울 왕이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결단의 의미가 아닌, 그러한 자세가 아닌 형식적인 통과 의례로서 하나님께 예배 드렸다는 거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만약 정말로 사울왕의 마음속에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그런 자세가 있었다면요, 사울왕은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대로 선지자이자 제사장인 사무엘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을 겁니다. 구약의 제사는요, 그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사장의 인도를 따라서 드려야 됩니다. 그것이 구약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하신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 명하셨습니다. 하지만 본문에 나오는 사울왕은 사무엘의 인도를 따라 제사를 드리지 않고 자신이 직접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어쩔 수 없었다, 부득이했다 변명을 하고 있어요. 이와 같은 사울왕의 모습에 대해 학자들은 다음과 같이 평가합니다. 사울왕이 드린 제사는, 사울왕이 드린 예배는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하나님의 방법에 따라 하나님께 초점이 맞추어진 예배가 아니라 사울,
자신이 생각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 사울 자신에게 초점이 맞추어진 예배였다. 또한 이와 같은 사울왕의 예배에 대하여 세계적인 예배신학자인 미국의 웨인라이트 교수는 다음과 같이 평가합니다. 사울왕은 온전한 예배 없이 온전한 복을 기대하고 있다. 여러분, 온전한 예배 없이 온전한 복을 기대하고 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성도는요,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하나님의 방법에 따라 하나님께 초점 맞추어진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야 예배를 드린 그 사람과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사이에 영적인 통로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그렇게 세워진 영적인 통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그 사람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초점이 맞추어진 예배가 아닌 자신에게 초점이 맞추어진 예배를 드리게 되면 자신이 생각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 형식적인 통과 의례로서 예배를 드리게 되면 그러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 절대로 하나님과 영적인 통로가 세워질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숫자에 관한 퀴즈를 드렸는데요. 자, 이제 사진에 관한 퀴즈 하나 드리겠습니다. 방송실 화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것은 어떤 교회에서 예배 드린 장면인데요. 일부 예배 드리신 분들, 어떻습니까? 교회가 아주 깔끔하고 정돈이 잘 돼 있죠? 예. 저 교회는 연건평 600평의 지상 3층 규모의 석조 건물로서 예배자석은 1200석이고요. 실내에는 최첨단 음향시설 및 영상시설도 완벽하게 갖춰있는 고전적인 중후함과 현대적인 세련됨이 잘 조화된 아주 멋있는 교회인데 문제입니다. 저 교회는 어디에 있는 무슨 교회일까요? 아니, 우리나라에 교회가 몇 개나 있는데 아, 저 사진 한 장 보고 저기 뭔 교회인지 어떻게 합니까? 이런 표정을 하시는 것 같아서 아주 유명한 저 교회에 관한 아주 유명한 사진 한 장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실 화면 주십시오. 예, 저 사진은 저 교회가 헌당 예배를 드린 2008년도에 찍은 사진인데요. 기독교 개통신문에는 아무튼 다 나왔어요. 저거, 저 사진이. 그리고 9시 뉴스에서도 저 사진이 나왔습니다. 되게 유명한 거. 자, 저 교회가 어디에 있는 무슨 교회인지 아시겠습니까? 저 교회는 평양에 있는 봉숙교회입니다. 예. 봉숙교회는 북한이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북한에 있는 두 개 교회 중 하나지요. 우리나라 기독교인들이 연합하고 협력해서 지난 2008년 재건축을 했습니다. 특히 우리 교단에서 앞장서서 많은 수고를 위해서 저렇게 아름답고 웅장한 교회가 건축이 됐는데 중요한 것은 저 봉숙교회에서 온전한 예배가 드려지고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 봉숙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 교단을 비롯하여 대한민국 수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기도하고 헌신한 거, 그거를 폄하하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 대한민국의 수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기도하고 헌신해서 봉숙교회 세운 거 기쁘게 받으셨을 겁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저 봉숙교회를 통하여 영광 받기를 원하실 겁니다. 분명합니다. 저 역시 이 땅의 수많은 성도들이 기도하는 것처럼 봉숙교회와 북한의 성도들을 위해 무너진 북한 땅의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저곳에서 스스로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이들이 모여서 정말로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4월 17일 지금 이 시간 저 봉숙교회에서 성도들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봉숙교회를 방문하고 나서 참으로 안타깝지만 봉숙교회에서는 온전한 예배가 드려지지 못하고 있다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예를 들면
해외 한인장로회 교단에서 북방선교위원장을 역임한 미국 필라델피아 그레이스교회의 민영선 목사가 봉숙교회를 방문하여 예배를 드리고 그 당시 상황을 자신의 노회에서 자세하게 보고를 했는데 그 중에서 몇 가지만 인용해 보겠습니다. 민 목사가 설교할 당시 봉숙교회에는 약 250명의 성도들이 앉아 있었는데 모두 한복을 입고 있는 것으로 보아 동원된 인원으로 보였다. 민 목사가 강단에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힘주어서 말하자 북한 안내원이 마이크를 꺼버렸고 민 목사가 이에 굴하지 않고 큰 소리로 계속해서 설교하자 급기야 교회의 실내등을 모두 다 꺼버렸다. 그래도 민 목사가 설교를 멈추지 않자 결국 봉숙교회 담임 목사가 설교하는 민 목사에게 다가와 고만하시래요 라고 협박을 하였다. 사실 이와 같은 상황은 어느 정도 예견된 것이었다. 왜냐하면 예배가 시작되기 전 화장실에서 손을 씻었을 때 수도를 틀자 3, 4분가량 녹물이 쏟아졌다. 교회 건물을 사용 안 한 지 오래되었다는 증거이고 봉숙교회에 있는 북한 성도들이 평소에 제대로 예배드리지 않고 있다는 증거이다. 그렇습니다. 봉숙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 오늘 본문에 나온 사울왕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 초점이 맞추어진 올바른 예배가 아닌 형식적인 통과 의례로서 하는 그러한 예배가 분명한데 교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온 사울왕이 이와 같은 선택에 대하여 마음속에 깊이 새겨 놓으시기 바랍니다. 사울왕은요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거기까지는 좋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선택한 예배는 하나님께 초점이 맞추어진 올바른 예배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생각하는 기준과 방법에 맞추어서 형식적으로 드려진 예배였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의 선택이 사울왕의 선택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선택한 예배가 사울왕이 선택한 예배처럼 형식적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음은 두 번째, 우리가 본받아야 할 다윗 왕의 선택은 어떠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화면 통해 오늘의 두 번째 본문 역대상 22장 5절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내 아들 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고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그렇습니다. 지금 읽은 구절은요. 다윗이 인생 말년에 이르러서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내용인데 오늘 본문 지금 읽은 저 5절 앞부분을 자세히 읽어보면 다윗이 성전 건축을 얼마나 철저하게 얼마나 잘 준비했는지 나타나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다윗 왕의 선택이 뭐냐? 바로 성전 건축을 준비한 다윗의 선택인데요. 자,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할 것, 다윗의 원래 선택이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다윗의 원래 선택은 성전 건축을 준비하고 마는 것이 아니었어요. 자기가 직접 성전을 건축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다윗의 원래 선택이었어요. 다 같이 화면 통해 역대상 17장 1절 2절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에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 궁에 거주하거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도다. 나단이 다윗에게 아뢰되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바를 모두 행하소서. 그렇습니다. 다윗이 선지자 나단을 불러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이렇게 화려한 좋은 궁전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겨우 휘장 아래에 있도다. 그러자 나단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마음에 있는 바를 모두 행하소서. 마음에 있는 바를 모두 행하라는 나단의 말은요, 나단이 눈치를 챈 거예요. 다윗이 지금 어떤 소원을 가지고 있는지, 다윗이 간절한 소원이 무엇인지를 나단 선지자가 지금 알아차리고서 대답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고 싶은 간절한 소원이 있다는 것을 알아채고서 왕이요,
왕의 소원대로 성전을 건축하십시오. 얼마든지 성전을 건축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대답한 겁니다. 자, 그런데 성전을 건축하려고 마음을 먹고 선지자의 전폭적인 동의까지 얻은 다윗 왕에게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다 같이 화면 통해 역대상 17장 3절 4절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그렇습니다. 성전 건축에 관해서 다윗 왕과 나단 선지자가 대화를 나눈 바로 그날 밤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다윗 왕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건축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성전 건축하지 말라고 단호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왜 다윗의 간절한 소원을 허락하지 않으셨는가? 하나님께서 왜 다윗의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으셨는가? 그 이유를요,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자, 방송실 화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으신 이유, 저기 있는 것처럼 다윗이 전쟁을 통하여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입니다. 분명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 저기 밑에 있죠? 다윗의 전쟁, 다윗이 수행한 전쟁은 그냥 전쟁이 아니었어요. 성전, 하나님의 명령에 의한 전쟁이었습니다. 다윗이 개인적인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혹은 영토를 확장해서 세를 과시하기 위해서 그래서 전쟁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다윗이 치른 전쟁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이방 족속을 물리치기 위하여 혹은 악행을 일삼는 패역한 무리들을 심판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명령으로 전쟁을 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으로 전쟁했어요. 하나님께서 나가 싸우라 명령하셔서 목숨을 걸고 평생 동안 전장을 누볐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바로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셔 수행한 그 전쟁 때문에 다윗의 간절한 소원을 허락하지 않으시다니요. 이게 말이 됩니까? 만약 여러분께서 다윗이라면 하나님의 명령으로 수행한 그 전쟁 때문에 그토록 간절한 소원을 거절당했을 때 여러분께서는 어떠한 선택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너무나 간절한 소원을 거절당한 다윗, 그것도 하나님의 명령으로 수행한 전쟁 때문에 그토록 간절한 소원을 매몰차게 거절당한 다윗의 선택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다 같이 화면 통해 본문 5절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극히 웅장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야 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고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그렇습니다. 간절한 소원을 거절당한 다윗, 하나님의 명령으로 수행한 전쟁 때문에 하나님께서 시켜서 했는데 그것 때문에 그토록 간절한 소원을 매몰차게 거절당한 다윗의 선택, 오직 여호와를 위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다윗은 자신의 간절한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해도, 자신이 직접 성전을 건축하지 못한다 해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에만 집중하는 선택,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에만 초점을 맞추는 그러한 선택을 한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사진 몇 장을 보시면서 오늘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실 화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보시는 거 스위스 제네바시에 있는 플레인 팔라시스 시립 묘지인데요. 이곳에는 아무리 별 볼 일 없는 그저 그런 인생을 살다 간 사람이라도 무덤만큼은 저기 있죠? 저렇게 화려하게 멋있게 기품 있는 비석과 함께 만들어 놓는다고 합니다. 자, 저곳에 안치된 다른 무덤들을 보시면, 자, 방송실 다음 화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무리 경제 형편이 어려운 집안이라도 제네바시의 지원으로 최소한 저기 있죠? 묘비 주변에 둘레석이라고 하지요? 둘레석만큼은
깔끔하게 정성스럽게 만들어 놓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곳 시림묘지에 딱 하나 아주 볼품없는 무덤이 있습니다. 보십니까? 나무 옆에 가운데 부분 나무 옆에 저 무덤이에요. 저 무덤입니다. 시림묘지에 있는 다른 무덤과는 달리 저 무덤은요 비석도 없고요 둘레석도 없습니다. 지금은 저기 보시면 무덤 주변에 얇은 철제 구조물이 쳐 있습니다. 그리고 앞쪽에 무덤 앞쪽에 비석 역할하는 작은 요만한 돌도 있는데 원래는 처음에는 그런 거 저런 거 아무것도 없었다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사람 시신을 가져다가 땅에 묻고 흙으로 덮고 끝.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어떤 표시도 없고 아무런 흔적도 없어요. 여러분 도대체 누구의 무덤이길래 저런 식으로 볼품없이 만들어 놓았을까? 저 무덤의 주인은 장로교의 창시자인 종교개혁자 칼빈입니다. 여러분 세계 역사에 뚜렷한 발자취를 남긴 저 위대한 인물의 무덤이 어째서 저렇게 초라한 것이겠습니까? 그 이유는 칼빈의 유언 때문입니다. 칼빈은요, 자신이 죽은 후 자신의 무덤에 그 어떤 장식, 그 어떤 표시도 하지 말 것을 제자들에게 신신 당부했다고 합니다. 심지어는요, 자신의 장례식 때 아무런 절차 없이 그냥 매장만 해라. 아무런 절차 그리고 필요 없이 매장만 하고 가라. 그렇게 당부했다고. 칼빈이 이렇게 유언을 한 이유는 혹여 후대 사람들의 관심이 자신에게 집중되어 혹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온전히 영광 돌리지 못하는 일이 발생할 것 그것을 염려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살아생전에는 물론이고 죽어서도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에만 초점 맞추는 그러한 선택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 모두 다윗처럼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에만 초점을 맞추는 그러한 선택 평생토록 이어가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은혜와 깨달음을 주시니 진실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저희들 가운데 한 사람도 사울 같은 선택을 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저희들이 선택한 예배가 결코 사울왕이 선택한 예배처럼 형식적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다윗처럼 평생 동안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에만 초점 맞추는 그러한 선택을 이어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